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오늘 백두산 계열의 신형 정지 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는 이날 북한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신형 정지 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작업 시간을 200초로 한 상태에서 엔진 연소실의 연소 특성과 각종 조종 개통들의 동작 정확성, 구조 성능 등을 최종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으며 추진력은 80톤 포스였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액체 로켓 엔진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대규모 수해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의 휴전 지속 여부는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미국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러시아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러시아와의 고위급 회담이 계획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9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시리아지원그룹 대표들과 유엔 안보리도 시리아 사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시리아지원그룹 회의에 참석한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 합의는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시리아 적신월사와의 공동 구호지원 차량 한 대가 어제 알레포 서편에서 폭격을 받아 구호요원 한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차량을 타격한 전투기의 국적은 확실치 않은 가운데 미 국방부는 미국 주도 연합군이 연루되지 않았다며 시리아나 러시아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난민 수용소에서 어젯밤 화재가 발생해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모리아 난민 수용소 내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화재로 약 4천 명이 대피했다며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레스보스 모리아 난민 수용소는 지난해 초부터 터키에서 도착한 100만여 명의 난민이 거쳐간 곳으로 현재 5,4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머무는 대부분 난민들은 아프리카와 중동의 전쟁과 가난을 피해 지중해를 건너는 위험한 여정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최근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의 용의자는 국제 테러 조직과는 무관하지만 외부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뉴욕지부 관계자는 테러 조직이 뉴욕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황은 없다며 한간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청년 아흐마드 칸 라하미가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체포되자 이번 사건에 테러 조직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하미가 이번 테러에 성공 가능성이 낮은 파이프 폭탄과 압력솥 폭탄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그가 폭탄 제조에 미숙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미국의 현행 이민 제도가 보안상 위험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사상 검증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입장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지난 주말 뉴욕 폭탄 테러 용의자에 대한 치료와 변호 지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어제 캘리포니아주 유세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그러나 미국은 잠재적 테러 분자들을 차단하는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며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 발언은 테러 단체의 영입 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는 자율주행 차량 산업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폭스 미 교통장관은 어제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신형 로켓 엔진의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출력 신형 엔진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출력의 신형 엔진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북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도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최악의 홍수 피해가 일어난 가운데 유엔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수재민 지원을 위한 자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로켓 엔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출력 신형 엔진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20일 북한에서 처음 개발한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엔진 시험 현장 시찰은 지난 9일 제5차 핵실험 이후 첫 군사 행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장에서 우주 개발을 위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을 정지위성 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엔진 시험은 작업 시간 200초, 발동기 연소실의 연소 특성, 각종 변들과 조종 계통들의 동작 정확성, 구조 믿음성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또 새로 개발한 대출력 발동기의 추진력은 80톤 포스, 즉 80톤의 추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을 통해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들의 기술적 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됐으며 작업 전 기간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출력 신형 엔진 성능을 시험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학규 대령의 20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출력의 신형 엔진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큰 만큼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엔진 시험과 관련해 9장의 컬러 사진을 공개하고 1면에 백두산 계열 80톤 포스 액체 로켓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도면 사진도 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9월 다단계 운반 로켓 백두산 1호로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의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미한 정보당국은 해당 로켓을 대포동 1호라고 명명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주장대로 80톤짜리 추력을 가진 엔진이 200초 연소했다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노동미사일의 추력 27톤의 3배 수준으로 광명성 인공위성 엔진이 노동미사일 4개를 엮어 사용하는 만큼 이번 엔진 실험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엔진을 실험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실험 자체가 정말 북한이 이야기한 대로 80톤짜리의 어떤 파워를 가진 200조 연소했다고 한다고 하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노동미사일이 갖고 있는 톤이 한 27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지금 80톤이라고 하니까 미사일보다 3배 이상 정도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광명성 인공위성을 이제 노동미사일 4개를 크로싱을 한 그 엔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4개를 합치면 11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2개만 엮어도 160이 되는 거잖아요. 벌써 3개를 엮으면 240. 추력이 세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만큼 멀리 간다는 것, 또 한 가지 그만큼 무거운 것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엔진 시험과 관련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고립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의 20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수록 북한의 고립화가 더 가속화되고 국제사회의 규탄과 비난이 더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통일부 역시 북한이 대규모 수해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핵과 미사일 도발로 자멸의 길을 걷지 말고 상생과 광명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것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하겠다는 예고로 보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에 이어 북한의 핵무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이번에 분출 시험을 한 정지위성 운반용 로켓 엔진의 성능을 80톤 추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월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는 27톤 추력의 노동미사일 엔진 4개를 묶어 1단 추진체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핵미사일 전문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80톤 추력 엔진 4개를 엮어 1단 추진체로 사용할 경우 복수의 탄두를 탑재하고 미국 본토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위력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용 로켓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위성 발사체와 ICBM 사이엔 큰 기술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 엔진 시험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은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위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지금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한미일이 대북 관련 정보 공유를 하고 이런 압박 점점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ICBM의 어떤 성공에 임박했다.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이 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엔진 시험 공개가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성 로켓 엔진 시험 사실을 잘 알리지 않던 북한이 이례적으로 전격 공개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참관한 데서 이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다음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위성 발사를 가장한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북한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10월 10일 방탄광 기념일 그 즈음에 실질적인 발사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틈을 타 핵 보유를 향한 발걸음을 한층 재촉할 것이라며 5차 때보다 위력이 큰 증폭 핵 분열탄 폭발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당장 ICBM급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나설지에 대해선 신중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엔진 분출 시험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엔진 4개를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추진력이 커진 엔진에 맞는 미사일 본체가 개발됐는지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입니다.
이번 엔진 시험은 ICBM 개발 단계의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먼저 엔진을 개발하고 거기서 성능이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 미사일 본체를 개발해서 비행 시험을 하고 거기서 안정화가 되면 이제 4개를 엮어서 ICBM급으로 확장해가지고 발사 시험을 하죠.
이와 함께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의 가장 어려운 단계로 꼽히는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다는 증거 또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어제 뉴욕에서 만나 북한 문제와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지도자가 북한의 지난 9일 북핵 실험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유엔 안보리와 사법 채널을 통한 공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중국 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리 총리는 현재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가 수박 겉핥기식이었다면서 더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 19명은 서한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보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는 가까운 미래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따라서 미국 정부가 즉각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도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이행이 실망스럽고 지금까지 취한 대북 제재 조치들은 수박 겉핥기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제재법 102조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제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즉시 수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의원들은 상기시켰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가 대북 제재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사설을 인용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내 기업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북한의 국영무역회사가 중국의 사무실을 열고 고액의 임금을 지불하며 현지 중개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북한과 관련된 인물이 미국 은행을 통해 4천만 달러를 송금받도록 중국 은행이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는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정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민생 목적 예외 조항을 제거하는 등 중국이 제재 이행을 회피하는 데 이용하는 모든 허점을 메우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국에 신속하게 배치하고 미국, 한국, 일본 3국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소재 기업의 북한 관련 불법 행위 정보 입수와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 중국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불이행 실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북한 기업을 제재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질문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 정권의 사치품 조달에 미친 영향, 북한 고려항공의 불법 행위 연루 여부와 관련 수사 개시 여부, 북한의 국내외 강제 노동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 정치범 수용소 관련 단체의 제재 대상 지정 여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강하게 알리는 한편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미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가드너 의원 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제프 세션스 의원, 대선 예비주자였던 테드 크루즈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 또 톰 코튼, 제임스 리시, 댄 설리번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국제사회는 제재와 함께 북한을 개방의 길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류길재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될 가능성은 끝이 않다면서 평화롭고 점진적 통일을 최선의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길재 전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에 맞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제재의 내용들이 들어가느냐보다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제재가 잘 실행이 되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 전 장관은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만으로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른 방식의 노력 또한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의 그 처벌로서 가해지는 것이고 그것 외에도 다른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류 전 장관은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지만 지난 23년간 북핵 폐기를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화로운 방식이든 급격한 방식이든 중국의 도움 없이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쉽지 않다며 한반도가 중국에게 중요한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인 만큼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로 가기 바라고 이를 통해 안보에 대한 북한의 관점이나 이익 역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과 중국은 북한을 변화의 길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개방공조라고 할까요? 압박공조뿐만이 아니고 개방공조도 같이 북한을 개방시키는 그런 공조도 저는 같이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류 전 장관은 북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 정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될 가능성은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한국 입장에선 평화롭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런 방향의 통일이라야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어제 루마니아와 그리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외교장관과 연쇄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들 5개국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강도와 주기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른 만큼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하며 제재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각국 외교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와 독자 제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가운데 적어도 4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은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 부대변인은 마루즈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가 강제 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처를 권고하는 등 국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매우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는 북한 당국으로의 외화 유입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지난 3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연합뉴스는 20일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과도한 노동과 작업장의 안전장비 미비 등으로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엄격한 통제와 과도한 임금 착취 그리고 비인간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살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와 쿠웨이트, 중국, 몽골 등지에서 올해 들어 16건의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와 자살, 질병 등으로 적어도 40명이 사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러시아에서 13명의 북한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1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 한 명이 근무 환경과 생활고를 비관해 숙소 옥상에서 스스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또 지난 8월 북한 대외건설지도국의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사 소속 근로자 한 명이 건설 현장 3층에서 추락사했고 7월 토블스크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북한 근로자 2명이 화물 승강기에서 추락사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이와 함께 북한에 송금해야 할 상납금 인상과 간부들의 착취 등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모 기관 러시아 지사는 본부의 상납금 독촉이 심해지자 현지에서 대부금을 받아 송금했고 중국 내 북한 지사원들은 한 사람 앞에 상납금이 기존 한 달에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 근로자 약 5만 8천 명을 파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수재민 지원을 위한 자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수혜를 입은 함경북도 6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82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동북부 수재민 지원을 위해 미화 2,82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앞으로 6개월간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등 6개 지역의 수재민 60만 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자금의 42%인 1,190만 달러는 식량과 영양 관련 지원에 할당됐습니다. 또 보건 분야 600만 달러, 식수위생 분야 530만 달러, 숙소와 주거 관련 480만 달러, 교육 2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지원 활동은 북한 내 6개 유엔 기구들과 6개 유럽 비정부 기구들이 나섭니다. 유엔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공개한 홍수 긴급 대응 계획에 따르면 우선 6개 지역의 수재민 1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식량, 종자, 농구, 가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별 가정의 텃밭과 축사, 현지 협동농장의 온실 복구도 지원합니다. 또 어린이와 환자, 산모, 수유모 등 취약계층 13만 3천 명에게는 미량 영양소, 영양 강화 우유, 급성 영양실조 치료약 등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5살 미만 영유아들의 영양실조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신체 측정도 합니다. 유엔은 함경북도 수재민들의 식량 안보가 심각하게 위태롭고 또 이들이 북한 당국의 공공 배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나 배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한 명당 매일 573g의 식량이 배급돼야 하지만 함경북도에서는 300g만 배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함경북도는 홍수 피해가 나기 전에도 5살 미만 영유아들의 발육 부진, 체력 저하율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특히 수해 지역의 영유아와 산모가 식량과 식수 부족, 위생 악화로 질병을 얻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 분야 지원으로는 수재민 60만 명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설사병, 급성 호흡기 질병 치료약과 기본 의약품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수해 지역의 질병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출산과 신생아 관련 응급 진료도 이뤄집니다. 식수위생 분야에서는 깨끗한 식수, 임시 화장실, 세면, 목욕, 세탁시설을 학교, 보건소, 마을에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위생용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해가 가장 심각한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에는 수재민 8만 명을 대상으로 임시숙소를 지어주고 주방용품을 나눠주는 한편 지붕 복구에 필요한 자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 명의 취약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학용품을 분배합니다. 유엔은 함경북도 무산군에는 수해 가구가 5만여 가구, 회령시와 연사군은 만에서 5만 가구,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은 만 가구 이하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번에 모금하는 2,820만 달러는 올해 초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금으로 요청했던 1억 2,200만 달러와는 별도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자유한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6년 6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난민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데보라 최 씨의 네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데보라 최 씨의 정착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미국으로 오기 전 데보라 씨의 북한 생활은 어땠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엮었습니다.
미국에 입국해 지난 10년 동안 식당, 미용실, 변호사 사무실, 입시전문학원, 통증병원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데보라 최 씨.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학교도 다녔습니다. 엄마, 아내라는 자리보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직장 여성으로 성공하고 싶었던 데보라 씨. 지금은 아이들 없인 못 사는 엄마가 되어 육아와 사업, 그리고 사랑받는 아내로 부러울 게 없습니다. Why don't we take a little piece of summer sky hanging on a tree? For that's the way to stay. 오늘은 데보라 씨가 예뻐지는 날, 모처럼 백화점에 나왔습니다.
세일하는 거 봐, 발렌티노잖아요.
예쁘다. 잘 어울리시는데.
네, 발이 커가지고. 힐을 못 신잖아요. 키가 커가지고.
매일 가게로 찾아오는 손님을 왕처럼 모신다는 데보라 씨. 오늘은 데보라 씨가 왕이 돼봅니다.
Hello.
데보라 씨를 향해 환한 미소를 던지는 백화점 판매원들.
뭐 사러 오셨어요?
예, 화장품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데보라 씨가 걸음을 멈춘 곳은 고급 화장품 가게인데요. 얼굴에 바를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왔습니다.
Hello.
제법 비싼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 판매원은 데보라 씨에게 할인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Did you get a coupon in the mail?
I think I got it, but I lost it. I can't find it.
70불 깎아.
예, 70불 깎아. 오, 이게 큰 거예요, 진짜. 이거 오일인데 촉촉해요. 이거 하고 저거 다 바르면 끝장이에요.
어, 끝장이에요.
근데 사실 쿠폰 안 받았거든요. 못 받는데 그냥.
100달러짜리 서너 장은 줘야 살 수 있는 화장품을 싸게 구입하려고 없는 할인권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수완 좋은 사업가 데보라 씨.
되게 노련하죠? 받아낸 거 봐봐. 쿠폰 나한테 안 왔어. 근데 그냥 오늘 그냥 얘기해본 거예요. 옛날에 하나 받은 건데 그거는 벌써 지나간 건데 이제 그거 써먹고 있어.
Yes. Are you really? You really are.
Just friends. 매장 판매원과 농담도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 데보라 씨. 영어 실력으로나 몸짓으로나 미국 사람이 다 됐습니다. 값비싼 화장품 구입에 사치한다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 쉴 틈 없이 일하는 자신에게 이만큼의 정성은 지나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피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고. 예. 뭐 한국 같으면 관리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화장품을 그냥 좀 이런 거 쓰고 그런 걸로 위안하고 있어요.
데보라 최 씨. 반바지 차림에 상의 하나 걸치고 일하다 나온 차림이지만 17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남부럽지 않은 외모의 30대 여성. 백화점을 나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북한에서 옷과 대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북한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잠깐 기쁨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예.
북한에서 옷과 대상으로 발탁된 사연.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에 잠시 머뭇거리던 데보라 씨는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때 일을 꺼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에서는 전국의 모든 여고생을 대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쁨조를 선발 배치하는 전문 부서인 노동당 옥과가 생겨났는데요. 데보라 씨가 옥과 대상으로 발탁된 시기는 어머니가 구해준 남부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김정일이 한창 러시아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러시아 그때 수행성원들이 여자들 키가 그냥 다 그냥 쭉쭉 빠진 사람들이고 우리 수행성원들은 되게 작았었나 봐요. 그때 그 김정일 되게 창피했다고 우리 다 바꾸자 우리도 좀 짱짱한 애들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회사 출 뭐 길거리 헌팅? 회사 출근하는데 갑자기 그 군복 입은 분이 딱 자전거 옆에 딱 타고 가시다가 옆 세우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그냥 아, 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 길로 우리 초급당 비서 그 당비서 있잖아요. 높은 우리 회사에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 저에 대해서 딱 그거를 하고 좀 이따 바로 평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김정일의 기쁨조가 되려면 너무 커서도 너무 작아서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기쁨조가 되기에 당시 데보라 씨는 나이도 키도 넘쳤지만 김 위원장의 지시로 당시 옥과 대상으로 발탁된 소녀들은 모두 키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발탁이 된 소녀들은 이유불문하고 평양행 기차를 탑니다. 딸의 출세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어머니였지만 이제 영원히 평양에 갑니다라는 높은 분 말에 눈물로 딸과 이별했습니다.
그 평양 가기 전에 도병원부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체 검사. 20살짜리 소녀들이었는데 진짜 막 다
그곳에 모였던 17, 18살 소녀들은 그야말로 전국 각지에서 뽑힌 앳된 처녀들로 이왕 뽑혀왔으니 김 위원장의 기쁨조가 되길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새 꽃잎을 있잖아. 난 태어나서 그런 꽃잎을 목화섬 핑크 이런 꽃잎을 다 세트로 주고 그리고 막 난 처음으로 오리고기 뭐 다 그 창고에 들어가 봤는데 뭐 거의 알 다 그 계란은 뭐 너무 훈해 빠지고 사철 그 과일들 있잖아요. 그 창고에 넘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사우나 있잖아. 사우나도 거기 처음 봤어요. 지방에서 다 이렇게 온 애들을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때를 뺏기는 거예요. 또 군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 경례 그 군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시키고.
당시 데보라 씨를 포함해 10명의 소녀들과 10여 명의 소년들이 6개월 동안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사는 동안 생전 처음 보는 미국 영화도 관람했다고 말했는데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며 서로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하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6개월을 보내면 김 위원장에게 가는 줄만 알았던 나이 어린 10대 소녀들.
어느 날 새까만 버스에다 우리를 싣고 가는 거예요. 뭐 장성이 타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이제부터 일어난 일들 누구한테 얘기 부모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비밀을 딱 지켜라 이래가지고 그리고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다른 초대서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심사를 하려고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현철해와 박재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현철해 박재경. 그 대상 그 딱 김정일 딱 오른팔 옆 팔 딱 와서 우리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 어디에야 이거 딱 그리고 현철해 박재경 딱 서고 그리고 그 소장 초대소 소장님이 6개월 동안 저희 갈래서 그분도 장성인데 거기서 손 딱 두 손 이러고 뒤에서 그냥 안절부절 못 그 사람들 딱 앉아서 딱 우리를
최고 간부가 김정일의 기쁨조 심사까지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던 20여 명의 청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네, 데려가는 거예요. 다들 한 명씩 각기 데려가는데 저는 딱 집으로 가는 열차에 딱 앉히더라고요. 7개월 있었네요. 그 한 달 더 있다가.
이유도 얘기 안 해주고.
네, 이유도 얘기 안 해주고.
다른... 7개월 전 갑작스럽게 평양행 기차를 탔던 데보라 씨. 그렇게 다시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반년이 넘게 호화로운 대접을 경험했던 때문인지 후유증 같은 것이 찾아왔던 건지 데보라 씨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무역에 뛰어들었고 밀매를 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데보라 씨가 북한을 떠나게 만든 한국 드라마 옥탑방 고향이었습니다. 데보라 씨가 만약 평양에서 김정일의 기쁨조로 살았다면 25 제대 후 노동당이 맺어준 인연과 결혼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기쁨조가 된 북한 소녀들 이야기가 데보라 씨의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보라 씨는 탈북 후 지금까지 매 순간 자신의 선택으로 이곳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것도, 사랑받는 아내로 남편과 함께 일터를 가꾸며 사는 것도.
근데 그래도 뭐 이제는 조금 피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해. 그런 걸로 위안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끔씩 백화점에서 여자로서 누리고 있는 작은 행복도. 뷰의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30대 여성 데보라 최 씨의 네 번째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질 다섯 번째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이 19일 서울에서 북한 인권법 실천을 위한 탈북자 단체 연합을 출범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와 핵개발을 반대하고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탈북자 단체들의 연합체인데요. 이 시간에는 대표를 맡게 된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네. 자, 여러 탈북자 단체들로 이루어진 모임인데요. 북한 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이 단체를 발족시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공식 명칭은 북한 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번에 북한 인권법이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령을 또 과정을 거쳤고,
예.
이제 곧 여러 분야에서 북한 인권법이 실천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시점에 탈북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그리고 중지를 모아서 북한 인권법라고 하는 대명분을 관철해 나가자.
예.
저희들은 사실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 테러 납치 문제, 인권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연계되어 있고,
네.
김정은 정권의 현재 독재 체제만 붕괴된다면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렛대로서의 역할이 북한 인권법이고 그 실천 과정이기 때문에,
예.
탈북 단체들이 이번만큼은 뜻과 지혜와 의지를 모자라고 해서 그런 결의가 오늘 표현됐던 것입니다.
예. 기존에도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의 뭐랄까 연합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출범한,
예,
모임은 어떻게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예, 기존 단체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었죠.
예.
예를 들면 탈북민 정착과 보호를 위한, 또 북한 민주화 활동을 하는 단체들 연합도 있었습니다.
네.
소규모였고 나름대로 또 어떤 연합은 많은 단체들을 망라하기도 했는데,
예.
이번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은 북한인권 운동을 벌려온 단체들과 그리고 벌리려고 하고 있는 단체들,
예.
기존에 정착 활동을 해온 단체들까지 모두 망라된,
예.
정말 그 봄 탈북 단체 연합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 단체 정도가 함께 뜻을 모았습니까?
네, 오늘 30개 단체가 그 단체장님들이 함께 참가해서,
예.
중지를 모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탈북자 단체들이 한국에 뭐 꽤 많으니까요.
예.
참여를 원하는 모든 단체들을 다 포괄해서 그야말로 탈북자 단체의 큰 지붕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국내는 물론 국외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과도 연대를 해서요.
네.
정말 김정은 정권의 그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예.
탈북자들의 운동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단체 연합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문자 그대로 북한 인권법 실천을 위한 저희들이 연합이니까요.
예.
이제 발이 곧 발이 되게 될 북한 인권법들의 자자 구구를 탈북자 단체들이 각각의 단체들 그리고 연대를 형성한 큰 그림 하에서 실천 활동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대한민국 한국 언론과 그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대북 라디오, 대북 띠라, 그리고 대북 USB 유입, 그리고 노트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탈북민들이 100% 수행해 온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과거에도 그렇게 각각의 활동을 해왔지만, 힘을 모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합쳐진 것이고요.
네.
오늘 그 발대식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 은 한계가 있지만 또 한 단체 한 단체의 힘 역시 한계가 있지만
예.
정말 저희 모든 탈북자 단체들이 탈북민들이 뭉쳐서 북한 인권법 실천을 해 나간다면 실천 예. 운동을 해 나간다면 정말 김정은이 그 서슴지게 놀랄 일들이 벌어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국 내에도 우리 주변에도 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친북 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타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뒤에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돼서 혹시 네. 북한 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의 활동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오늘 저희들은 발대식의 일부 행사로서 북핵 규탄 탈북 집회를 가졌고요. 정말 북한 주민들이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오랜만에도 22발의 미사일을 축포처럼 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핵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은 북한 독재 체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테러이고 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변화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 인권법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저희들은 촉구할 것이고
예.
를 통해서 핵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함경북도의 홍수 피해가 심각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단체들도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온다면 한국 정부는 좀 성사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원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님께서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한국 정부 뭐 통일부 관계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뉴스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북한 인권법이 지금 실행되는 마당에조차 한국 정부의 대북 관계 부처가 정확한 그 실천 논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북한 문제는 김정은 독재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인권법에서 북한 주민들은 저들의 인권은 그리고 저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법인데
네.
북한 주민들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내려가고 집들이 파괴되어 있는데 단 올바른 전술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철저한 모니터링을 보장하라라고 북한 정권을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 정권이 지원받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저하거나 망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북한 주민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지원은 반드시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고
네.
를 위해서 우리가 북한 정권을 향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검증을 요구하고 우리가 직접 전해주는 입장, 이런 입장을 거수하면 어려 북한 당국이 정말 권경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의 김성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임무점을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어젯밤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 지난 그 12일 역시 경주에서 있었던 그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 진앙지가 12일 밤에 일어난 본진 지역에서 한 3.9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네.
어제 오후까지 한 370여 차례 이어진 여진이 대부분 그 1.5에서 3 규모였기 때문에 이 4.5의 새로운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많이 일었었는데요. 기상청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어제 밤 지진은 지난 12일의 여진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 어젯밤 4.5의 여진은 일주일 전 첫 지진으로 놀랐던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주 인근과 울산, 대구, 부산뿐 아니라 제주도, 일본, 쓰시마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하고요.
네.
서울은 300km 정도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서울에서도 어제 그 4.5 지진의 진동이 전달됐습니다. 예.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라는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됐는데 앞으로 또 이런 뭐 여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계속 긴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관계 당국과 언론에서는 대비는 하되 지나친 긴장과 불안감은 금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진으로 인한 대피에서도 그 지나친 불안감 때문에 다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역대 최강급의 그 규모 5.8 지진에 놀랐던 그 일주일 사이에 지진과 또 대피 요령에 대한 학습이 더해졌던 덕에 어제 4.5의 여진에서는 불안해하기는 했지만 그 일주일 전에 우왕좌왕했던 소동과는 달리 조금의 그 행동 요령을 실천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
경주 진앙지 인근 마을에서는 주민 대피 방송이 나와서 주민들이 따라 움직였고요. 부산과 대구 등 고층 건물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주민들끼리 서로 안부를 살피면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집을 빠져나왔다는 그런 사연들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신경안정제라든가 지진배낭 이런 것들이 경주 지진 이후 관심이 높아진 것들이라고요?
네네. 지진의 충격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경주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약과 지진 대비품입니다.
네.
민감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다는 규모 2 이하의 진동뿐 아니라 작은 흔들림에도 울렁증이 생기고 또 무슨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경안정제로 불리는 이 우황청심환을 사서 복용하는 사람이 지진 이후에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예.
또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그 첫 번째 본진 때와는 달리 대피의 필수품이라고 하는 손전등, 물, 뭐 이런 생필품 등을 담은 가방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어젯밤 지진 이후에 배낭에 여행용 가방을 들고 대피에 나선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또 오늘 경주 지진 현장에는 지진이 난 지 지금 열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피해 현장을 신속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고요. 인근 지역에 지금 위험시설로 그 여겨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진 방제 대책 강구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좀 볼까요? 이제 그 들녘의 벼가 한참 연그러가는 그런 시기인데요. 논을 갈아엎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네, 쌀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들고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노랗게 익어가는 벼를 그냥 다 밀어버리고 있는 건데요. 전라북도 익산과 순창, 장수 등 세 개 지역에서 어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한국 정부의 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논 갈아엎기로 그 막막함을 강하게 표시한 거라고 하는데요. 채 익기도 전에 베어져버린 벼가 전북 세 개 지역에만 8,500여 평방제곱미터입니다.
풍년이 들면 오히려 더 걱정이다 이런 소식 뭐 저희들이 과거에도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 이런 농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네. 그 농민들이 지적하는 정부의 쌀 정책의 문제는 쌀이 남아 도는데도 쌀 수입을 결정한 부분입니다.
네.
정부로서는 다른 그 산업 분야의 수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쌀 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국 정부가 이 저율의 관세로 미국산 가공용 쌀 또 6만 톤 정도를 수입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 지금 거센 항의가 일고 있는 겁니다.
네.
농민들은 정부의 쌀 수입 정책으로 쌀값이 25년 전 수준으로 추락했다면서 쌀 무역 대행 기관인 AT 앞에서 별을 태우면서 쌀 수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 쌀값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80kg에 한국 돈으로 14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1kg으로 치자면 $1.56 정도 수준인데요. 여기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싸들이는 그 사들이는 쌀 수매값은 더 떨어집니다. 40kg에 35,000원, 그러니까 1kg에 $0.78 정도인 셈입니다.
네.
이게 1991년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라는 주장이고요. 앞으로 본격적인 수확기를 또 앞두고 있어서 쌀값은 더 떨어지겠고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쌀 그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은 3년 연속 대풍이 들어서 연간 한 400만 톤의 쌀이 생산되고 있고요. 쌓여있는 쌀 재고량도 200만 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무역 약속, FTA 등에 따라서 해마다 적지 않은 양의 쌀을 수입하고 있고요. 한국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지난 추석 연휴에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여행객 또 자동차가 이동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 집계를 내놨군요.
네. 그 추석 연휴인 지난 13일에서 18일 엿새간의 국민 대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그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을 추석 연휴 교통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고 국민들의 이동 편리를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었는데요. 연휴 기간에 이동한 사람이 총 3,529만 명, 고속도로 위를 달린 자동차는 2,509만 대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5천만 인구 가운데 3,500만 명이라면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군요.
네. 연휴 엿새 동안 하루 평균 588만 명이 이동을 한 셈입니다.
네.
자동차는 뭐 418만 대 정도가 매일 자동차 고속도로 위를 달린 셈인데요. 특히 추석 당일인 15일에는 776만 명을 이동했는데
예.
하루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 역시 많았습니다. 1일 최대인 535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예. 인천국제공항도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죠?
네네.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공항도 국제선 항공기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 공항에 해외로 나선 그 여행객이 평균치도 나왔는데요. 하루 평균 해외로 나간 사람이 61만 3천여 명이었고
예.
지난해에 비해서 역시 35.5%가 늘어나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연휴 기간 이용한 이동 교통수단에 대한 통계도 발표했는데요. 승용차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네.
83.8%, 버스가 11.2%, 철도가 3.7%였고요. 항공기 0.77%, 여객선 0.6%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세계 뉴스, 미국 뉴스 준비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하버드 재단이 수여하는 인도주의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에서 이제는 미얀마의 실권자가 된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 잠시 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